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 결과에 대한 외무상 보좌실의 공보 내용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외무상 보좌실은 푸틴 대통령이 최외무상과 면담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푸틴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 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을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외무상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는 탄도미사일 등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주변국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끌고 갔을 뿐 아니라 핵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한반도 주변 수역에 또다시 들이밀고 추종 세력들과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문제 삼아 토위에 상정시킨 것 자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에서는 지난 14일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가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최고사령관 5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스라엘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라미 압둘 라흐만 씨는 아랍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로켓이 건물을 강타해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 폭탄이 폭발을 일으켰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이스라엘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했고 그 결과 이란 사령부가 있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격된 지역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하드 조직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 소속 병력도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병력이 어제 아덴만을 겨냥해 발사 준비를 마친 후티 반군에 대함미사일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선제 공격으로 미 해군과 상선이 국제 해역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홍해와 아덴만에서 긴장이 고조돼 세계 무역이 중단되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한 건 지난 일주일 만에만 7번째입니다. 백악관은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선과 미 해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공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영된 영국 채널 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최고 영하 16도에서 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4m, 서해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표현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지워버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지시가 내포하고 있는 그 큰 변화라면 어떤 것들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이 기성 개념을 지워버리라,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이 기성 개념, 이것을 지워버리라고 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밖에도 이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험담을 했는데요. 이 동족의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민족 중흥의 길 그리고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남북관계는 이제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그대로 말하자면 헌법에 명기되는 쪽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면은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이 정부 수립 이래로 김일성,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하나의 조선 그리고 조국 통일 원칙을 그동안의 일관된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의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모토로 이 남북한 간의 통일과 민족주의 논의를 주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대남 정책 그리고 대남 관계 원칙은 이 남북 관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북한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 방안으로 여겼던 한민족 한 국가 두 체제 이 통일을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그 선언을 했을까요?
네, 이것이 뭐 가장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한은 그 1948년 그 독립 그리고 이제 6.25 전쟁으로 이제 분단된 이후에 그동안 분단이 그 70년이 지났는데 남북한은 그동안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과 통일 방안 등의 그 합의를 그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일종의 고려 연방제 이런 것을 주장해왔고 한국은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것을 내놨는데 내용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인 인식이란 것이 우리는 모두 그 한민족인데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으므로 남북한 그 민족이 단결해서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또 평화 통일을 이루자 이런 것이 남북한 모두의 그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예. 이 같은 내용이 그 지난 그 1972년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7.4 남북 공동 성명에도 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통일 3원칙 이런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것이고요. 또 1991년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는 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특수관계다 이런 것에도 합의를 했고 그 뒤로 또 평화통일 또 민족 화해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15일 최고인민회 연설을 통해서 이 모든 합의 내용 이런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국이다. 그리고 평화 통일도 지워라. 그럴 얘기도 있고 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통일 이런 거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남북 간의 합의든 물론이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그 합의, 유훈 이런 것도 다 부정을 한 그런 건데요. 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부정하고 남북 간의 합의를 모두 이제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걸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일종의 그 체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경제난 사회난이 워낙 심한 데다가 주민들이 지금 노동당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남북 간의 단절을 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지키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그 대남 대미 공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 핵 문제 이런 것을 자꾸 언급을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그 대남 대미 전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입장이 이 김 위원장의 이런 강경 발언에 그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뭐 그런 뭐 분석을 하는 측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자신이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한국에서 출범한 이후에 남북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딪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실 이번에 그 대남 관련 정책 이 변환의 주요 원인으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시문을 보면 북한 관영 매체가 전하고 있는 예. 김 위원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이 이어져 왔고 또 미국과는 군사 안보 공조 협력을 강화해 왔고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미국과 한국 측으로부터는 북한 정권 종말에 관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고 또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빈번히 전개됐고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김 위원장은 지적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하게 해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극도의 적대감이 이번에 남북관계에서의 일대 전환, 동족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예.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고 이제 교전국 간 관계다. 이렇게 엄청난 말하자면 정책적 결정을 공개리에 언급한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 배경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통일부 당국자가 이 언론에 얘기한 거를 좀 보면요. 이 북한의 이번 결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신감 결여, 그리고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통일부 당국자는 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와 민족 경제 협력국, 금강산 국제 관광국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면 이제 남북 대화는 뭐영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영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윤석열 정부 남은 한 4년간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북한이 그 대남 기구 조평통이나 민족경제협력국 이런 것을 정리 그러니까 폐지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남북 관계는 사실 그 한국의 통일부 그리고 북한에 주로 그 조평통이 해왔는데 이번에 그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조평통이 이제 폐지되거나 이제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북 대화의 창구가 사실상 북쪽에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한마디로 민족 내부의 그 이제 특수 관계로서 그동안 남북 대화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일종의 교정국 상황, 교정국과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조치로 남북 관계가 이제 뭐, 어렵게 된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남북 관계는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2019년 2월 그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이미 그 지난 5년간 가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채널도 끊겼고 남북 대화도 벌써 5년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간에 그동안에 합의돼 온7.4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 북한 매체로부터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7.4 공동성명이라든지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사실 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이런 걸로 밀어보면 이 남북간이라고 하는 이 동족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런 합의들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문화됐거나 폐기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앞으로 북한 헌법에서 이 남이라든지 남과 북이라는 표현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든지 민족 대단결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삭제돼야 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단결 또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동족, 연대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이루어진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4월에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혹시 이것도 뭐 겨냥한 뭐 어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나온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번에도 그 핵공격, 전쟁을 언급을 해서 일종의 그 대남 위협,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이 같은 그 대남 위협 또그 불안감의 문제가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려서 일종의 그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그 남남 갈등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고요. 이번 연설도 자세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쟁을 먼저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렇지만 전쟁을 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를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언사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제 공격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전쟁을 언급함으로써 일종의 그 대남 위협 분위기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상당히 그 한국의 그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위협 또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이 이제 1월 초에 1월 중순에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아마 2, 3월이 되면은 북한의 이 같은 그 대남 위협 혼란 조성이 아마 좀 더 강력하게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무법의 북방 한계선이라고 말해서요. 이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서해가 그야말로 분쟁 지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남북한 간에 우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은 사실 이 경계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군사 분계선 또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이런 지역이었고요. 바로 이런 접경 지역에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지난 정부죠. 문재인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 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 군사 연습이라든지 정찰 활동을 금지한 거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 바로 굉장히 그 양쪽의 군이 밀접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말하자면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이제 사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도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서해는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북방 한계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보면은 이 남북한이 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접한 지역에서 해전이 벌어지는 그런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것이 이제 그 여름철 6월, 5~6월 되면 이때 꽃게잡이철이 되는데요.
네.
어선들이 실수로 월경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례가 빌미가 돼서 이제 교전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사실 이렇게 실수로 월경 민간 선박들이 월경하는 것이 경고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고한 대로 사소한 어떤 이러한 실수도 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해뿐만 아니라 이 남북 간의 군이 밀접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우발적인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이렇게 새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언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김 위원장이 그 북한 내부에 북한의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 연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특별한 대응 뭐 이런 것이 있기보다는 이 같은 그 호전적인 전쟁을 언급한 이 같은 발언에 우려한다는 입장 표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이고 불안전한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 문제 권위자인 미국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에 공동 기고문을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진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 사실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누구도 그 단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남북 간이 긴장이 굉장히 최고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물론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남북 간의 전쟁이 가져올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남한도 북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사실 그 언어나 이런 것 이상으로 실제로 교전이라든지 이런 전쟁으로 가는 것까지는 너무나 그 말하자면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그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의 그 말하자면 기고문이 특별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두 사람이 워싱턴에서는 이 북한을 바라보는 아주 손꼽히는 전문가란 점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칼린 연구원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국무부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고요. 또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을 몇 차례, 7차례 가까이 방문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을 직접 둘러본 유일한 미국 내핵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을 칼린 연구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바로 이런 미국의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이런 경고를 바란 것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으로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느 누가 전쟁을 하고 싶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우발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의 전쟁과 관련해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런 관측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유념해야 될 그런 그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14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한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2024년 첫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자,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북한이 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미사일은요, 이 연료를 그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또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으면서 이 사전에 그 말하자면 발사 그 움직임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북한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속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하고는 달리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지점에 낙하하기 직전에 이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도 그렇고 요격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데요. 이 사거리 면에서도 이번에 북한의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를 높이면은 괌이라든지 일본의 미군 기지도 타격권에 들수 있는 그런 사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했다고 하는데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km 이상으로 최소 5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 이야기를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한국군 발표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네. 북한이 그 14일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인근에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해서 한 1000km를 비행해서 이제 동해에서 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발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10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은 고도 50km 이상에서 500km를 날았다. 그러니까 오차가 거의 한 500km가 난 거니까요. 이게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뭐 단언하기는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각으로 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미사일을 쐈을 적에 한 그 500km까지는 일본 레이더가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궤도를 바꾸면서 일본이 아마 그 궤적을 놓친 것 같다. 반면에 한국은 다른 레이더, 여러 가지 레이더를 통해서 1000km 비행을 탐지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이 보다 여러 번 이것을 추적을 해오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발표가 일본보다 좀 더 정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흔히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아주 판도를 뒤집는 뭐 그런 것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방어 수단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적인 특징이 변칙적인 기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발사 직후에는 상승해서 고점까지 달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이 탄도 미사일과는 또 다른 특징,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가 낮아진 지점에서 수시로 방향을 바꿔 날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수시로 바꾸면서도 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죠. 바로 이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불참을 한 것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미사일 발사에는 자주 참관을 했는데요. 이번에 예. 노동신문에 보면은 발사할 때는 그 기사와 그 사진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측 얘기를 좀 해보죠.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1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가 18일 오전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의 불법적인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리가 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뭔가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이번에도 역시 규탄과 그리고 촉구에 그쳤습니다. 안보리는 잘 아시는 대로 벌써 2년 전이죠. 재작년부터 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으로 명백하게 돌아서면서 사실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북한의 잇따른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제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규탄을 하거나 의장 성명을 통해서 행위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결의안을 통해서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발표문도 안보리는 합의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에 오랫동안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 미국 그리고 또 한국 등이 이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말하자면 대응을 촉구한 것 이상의 어떤 다른 결정이나 조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 함이 한반도 근해에 와서 미국,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연합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자, 이 훈련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한일 3개 그 해군이 15일부터 그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3일간 연합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칼빈슨 항공모함 등 5척이 참가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그 구축함, 세종대왕함 포함해서 2척, 그리고 일본은 이지스함 등 2척이 참가해서 총 9척이 참가를 해서 사흘간 그 연합 해상 훈련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뭐 올해 갑자기 예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북한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쏘고 한국, 일본 등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결속을 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합의를 했고 이 같은 합의에 따라서 이 같은 그 한미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해상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해상훈련을 했다 이렇게 한미일 세 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모스크바 대통령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 민감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까요?
예, 사실 그 정부 당국자들이나 언론들은 이 민감한 내용, 이 센서티브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예.
러시아 측 발표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이제 사실 관심이 집중됐고요. 그 발표 자체로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과 러시아 공이 언급하는 대로 두 나라 관계는 최고 정점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민감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지금 현안으로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말하자면 고도의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도 그 핵심 기술들에 대한 말하자면 지원을 받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 측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이런 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을 과거 10년 내에서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위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앞서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난 자리에는 북한의 군수 공업을 담당한 조천용 노동당 비서가 배석을 했습니다. 자, 이 이 인사가 배석을 했다는 것은 혹시 무기 거래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충룡 비서는 북한에서 이제 군수 공업을 담당하는 비서이기 때문에요. 또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최대 현안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그 포탄, 미사일 이런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아마 그 무기 거래가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벌써 저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200만 발 이상의 그 포탄을 그 러시아에 수출을 했고. 또 최근에는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그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반대급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 기술 이런 것을 이제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번 그 미러 그 회담에서 흥미로운 걸 보면 AP통신에 따르면 그 최선희 외상의 그 외무상의 그 쇄원이 들고 있는 서류에 우주 기술 분야 창관 대상이라고 적힌 그런 문서가 그 사진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이번 그 북러 그 회담을 통해서 무기 거래는 물론이고 아마 우주 기술, 인공위성 이런 기술도 아마 그 북한에 협력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위급이나 실무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고요.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북한과 러시아 모두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양측에서는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말하자면 관광객들을 이미 일부 보내기로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노동 인력들을 여러 부분에서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전쟁에 징발돼 있는 관계로 북한의 여러 부분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러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말하자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한국을 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최근 남과 북의 통합, 장애 비장애의 통합, 그리고 남녀노소의 통합으로 사회 곳곳에 모두가 모여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되는 치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에서 마련한 음악회인데요. 두 번째로 열린 치유음악회를 기념하기 위해 탈북 예술가들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탈북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사회 통합을 위한 치유 콘서트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메아리예술단 단장 탈북민 나양희 씨와 음악치료사 이정구 씨가 고향의 봄을 아코디언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5층에서 열렸고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치유 콘서트에 관한 자세한 소개, 음악치료학과 여정윤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해마다 다른 주제로 이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저희 학과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라서 특별히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잡았어요. 저희가 탈북 대학생 역량 강화를 남북한화재단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또 통일한보 북한 학과가 있고요. 저희 학교의 재학생들 중에서 탈북민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그래서 탈북 그리고 이제 장애 비장애 그리고 남녀노소 또 음악 치료사 그리고 이제 내담자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사회 통합을 주제로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피아노 독주부터 장구 합주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와 합창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우선은 연주자들이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탈북민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도 있고요. 정신재활인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아주 어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과의 음악치료 학과의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진까지 다 연주자로 서게 됩니다. 탈북민들은 황상혁 피아니스트라고 북한에서 피아노를 공부를 하신 분인데 오셔서 연주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통일메아리예술단이라고 해서 다양한 뭐 장고나 춤 등을 통해서 이제 통일의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예술단입니다. 또 저희 학과를 졸업하신 음악치료사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통일메아리 예술단의 단장으로 계시는 나향이 단장님이 통일한보 북한 학과에 재학 중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아코디언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에 참여하는 출연진이 다채로운 만큼 여정현 교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뒀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모든 연주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음악을 맞춰가는 그런 어떤 하모니를 이루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다양한 연주도 하고 노래의 소리도 맞추고 하는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의 목표는 굉장히 질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날 한 시에 이렇게 음악으로 소리를 맞추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치유 콘서트를 빛낸 출연진 가운데 통일 메아리 예술단의 탈북민 나양이 단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인연이 깊었는데요. 우선 2011년도 경영복지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통일 북한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회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도 대학 나왔지만 한국에서 사이버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사람들한테 내가 나눔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서울 사이버 대학 제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뭉클하고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을 했구나 하는 거에 이제 느끼게 돼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악고 잘 치잖아요. 이제 노래 고향이 범당 준비하고 우리 통일에 대한 노래 준비하고 그다음에 장고는 우리 그 장단 맞춰서 강원도 아리랑당 장단에 맞춰서 공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양이 단장은 남과 북의 통합을 이루는 음악회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문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거가 이제 가장 지금 힘든 거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가 통일에 대한 문을 여는 거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도 남한하고 남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문화 교류를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하나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우리 민족이 가슴 아픈 거를 어린아이들이 체험하고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앞으로 꼭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자신이 이끄는 통일 메아리 예술단의 바람과 자기 소망을 전했는데요.
저는 뭐 우리 예술단이 잘하게끔 제가 노력하는 거가 바람이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공연하는 것도 보면 행복하고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굶사라기 같은 분들이니까 말 한마디 해도 도와주는 말만 했으면 좋겠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성심성 있고 가르쳐서 우리 다 같이 한민족이잖아요.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통일을 염원한 한 탈북 예술가가 있는데요.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북에서 온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입니다. 황상혁 씨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의 학과장인 탈북민 이지영 교수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이버대에 북에서 오신 이지영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오늘 시간 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통일 아리랑이라고. 사실은 이 통일 아리랑은 원래 그 북의 피아노 아리랑하고 그 남의 피아노 아리랑 그거를 제가 합쳐가지고 뒷부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전에 그 북이나 남이나 아리랑들이 마지막에 딱히 소소히 사라지는 것처럼 마무리를 짓거든요. 근데 나는 그와 반대로 웅장하게 확 터뜨리는 식으로 통일을 바라는 면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름은 통일 아리랑이다 하고 달았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꿈은 리스트 어쨌든 피아노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다음 일반 시민들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가 직접 편곡한 이 통일 아리랑은 황상혁 씨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북의 가족, 친척 다 도두고 저 혼자 왔거든요. 계속 밤에서 잘 때는 꿈에 다 가족들 제가 지나왔던 그 생각들이 계속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꼭 통일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아리랑이 이 통일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의 70년 이상 그 분단 때문에 특히 문화권이 아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 사랑의 꿈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 아리랑은 또 당연히 아리랑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유튜브로 생중계했기 때문에 이 현장 관객이 많진 않았지만 마침 음악회가 열린 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입학설명회를 듣기 위해 찾아온 탈북민도 음악회 소식을 알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가운데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최민경 대표도 치유 콘서트를 함께 즐겼습니다.
제가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 와봤는데 굉장히 치유가 된 것 같고요. 이 추운 겨울에는 우리 북한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마음 치유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남겨진 가족들도 정말 우리 마음이 다 전달이 돼서 우리가 정착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서 우리 사명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를 통해서 북한 인권 실상도 알리고 그 바람이 북한 주민들한테까지도 전해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인데 다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에요.
끝으로 이 콘서트를 마련한 음악치료학과 여정윤 교수는 앞으로도 이 탈북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남북이 하나 되는 통합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이상을 탈북민을 위한 음악 치료를 해오고 있고 특히 이제 탈북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공연을 만든 게 거의 10년 이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올해도 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사회 통합이라는 거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화합이고 통일의 어떤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탈북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 거고요. 혹시나 다른 어딘가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눈으로 또 격려의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힘든 상황에 어떤 것에라도 의존하고 싶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fix your car?
No, not yet. It's been quite the ordeal, actually. And to make matters worse, my wife's car broke down, too.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We need a car to go to work.
That's some bad luck. It's like a double whammy. What happened to her car?
It's a bit of a mystery. It just suddenly stalled on her way to work this morning. We had to call a tow truck. Now we're waiting for the mechanic's diagnosis.
Have you figured out what's wrong with your car yet?
Not really. I took it to the mechanic, and they're still trying to diagnose the issue. It's frustrating because we can't afford to be without a car right now.
존과 그의 아내의 자동차 모두 고장이 난 상태로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Grasp.
잡다, 붙잡다, 움켜쥐다.
Straw.
집, 지푸라기.
Grasp at straw.
지푸라기를 잡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이 표현은 절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I'm really struggling and don't know what to do. I'm just grasping at straws.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I'm just grasping at straw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fix your car?
No, not yet. It's been quite the ordeal, actually. And to make matters worse, my wife's car broke down, too.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We need a car to go to work.
That's some bad luck. It's like a double whammy. What happened to her car?
It's a bit of a mystery. It just suddenly stalled on her way to work this morning. We had to call a tow truck. Now we're waiting for the mechanic's diagnosis.
Have you figured out what's wrong with your car yet?
Not really. I took it to the mechanic and they're still trying to diagnose the issue. It's frustrating because we can't afford to be without a car right now.
대화 해석해보죠.
Did you fix your car?
자동차 수리했나요?
No, not yet.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It's been quite the ordeal, actually.
사실 너무 힘들어요.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My wife's car broke down, too.
내 아내의 자동차도.
Broke down.
고장 났어요.
It's like a double whammy.
이중고네요.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
Make matters worse. Double whammy. Add insult to injury.
아픈 상처에 모욕까지.
Add fuel to the fire.
불난 데 기름을 붓는다.
Make matters worse. Double whammy. Add insult to injury. Add fuel to the fire.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fix your car?
No, not yet. It's been quite the ordeal, actually. And to make matters worse, my wife's car broke down, too.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We need a car to go to work.
That's some bad luck. It's like a double whammy. What happened to her car?
It's a bit of a mystery. It just suddenly stalled on her way to work this morning. We had to call a tow truck. Now, we're waiting for the mechanic's diagnosis.
Have you figured out what's wrong with your car yet?
Not really. I took it to the mechanic, and they're still trying to diagnose the issue. It's frustrating because we can't afford to be without a car right now.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just grasping at straws here.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보잘것없는 것에라도 의지하고 싶다는 표현 영어로 해봤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